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데빈 누네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자신이 공개한 정보기관의 트럼프 대통령 감찰 정보를 백악관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누네스 의원은 사법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의 대화를 감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누네스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고 기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알려 논란이 됐습니다. 누네스 의원의 대변인인 잭 랭거 씨는 누네스 의원이 안전한 곳에서 정보를 보기 위해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누네스 의원 그동안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관 4명은 26일 치외 법권지대인 북한 대사관 안에 은신 중인 현광성 이등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리지우 등 용의자 3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들 북한인들을 보호하면서 조사에 부름에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자들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27일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 15일간의 구류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은 전날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반부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나발리 대표와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된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나발리가 경찰 명령에 저항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시위를 폭력 도발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들이 젊은이들을 시위에 참석하도록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전국 도시들에서는 26일 러시아 기득권층에 대한 책무를 강조한 나발리 대표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련 타스 통신은 러시아 경찰의 말을 인용해 50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관련 공직자, 뇌물 공여자가 모두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13가지에 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미 연방 상원의 조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참모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쿠슈너 고문이 지난 12월에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두 번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쿠슈너 고문과 러시아 대사의 접촉 사실은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7일 눈사태가 발생해 인근 지역 남자 고등학생 7명과 교사 등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의 스키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희생자들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등산 강습회에 참가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일 학생들은 전날 밤에 내린 폭설로 원래 계획했던 등산 일정이 취소되자 폭설을 헤치며 조난시 살아남는 요령을 배우던 중 눈사태를 만나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며칠 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위협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 통일부 해체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은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의 북한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군 당국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이 북한식의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경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 북한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이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이를 빌미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북한의 궤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미군이 독수리 연습에 특수부대를 예년보다 3배나 더 많이 투입했다고 비난하며 북한식의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 군당국의 특수작전 훈련과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모든 책동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직문제에 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보고한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북한 최고 존엄을 노린 미한 특수작전에 투입된 미한 군 병력과 작전수단들이 한반도에 그대로 전개돼 있는다면 이미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선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어제도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등을 통해서 군사 도발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항시 그 미사일 및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최근 미한연합훈련에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빈라덴 사살작전에 투입됐던 미해군 특수부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전 부대가 참가한 것에 따른 대응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 육군 제75 레인저 연대, 그린베레 등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특수전 부대를 거론하며 참가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미한 군당국이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 제거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정밀타격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자기네가 선제공격하겠다. 일단 최고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공격도 할 수 있고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안찬일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 트럼프 정권을 자극해 얻을 게 없는 데다 미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경기도 파주 훈련장에서 북한 화학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워리어 스트라이크 6, 전사의 타격 6이란 이름의 이번 훈련은 미한 군병력 약 400명이 참가했으며 북한이 화학무기를 제조하는 시설을 미한 병력이 급습해 신속하게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한 군은 지난달 중순에도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훈련 명칭은 전사의 타격 5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훈련이 미한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의 일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협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main prepared and will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our readiness.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from attack.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며칠 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폭스 뉴스는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 갱도를 파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동향을 확인해달라는 문의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and inflammatory rhetoric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유엔의 최근 지적에 대해 인도주의 활동은 분명히 대북 제재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As the UN report indicates, sanctions imposed on DPRK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최근 미국 정부 안에서 거론되는 북한 정책을 보면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 만약 있다면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더 넣으려 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뜻하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 낮은 강도의 압박을 넣으면서 변화를 기다리는 개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가짜 선적 서류를 해외 항구들에 제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에 등록됐던 자국 선박이 깃발을 바꿔달았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서류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은 돌핀 26호와 지근 6호, 제시카 호입니다. 이들 선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중국의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관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이들의 선적을 남태평양 나라 PG로 기록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는 이들 선박들이 최근까지 중국 항구들과 북한 남포항만을 왕복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박이지만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취적 방식으로 PG 깃발을 달고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 당국은 이들 선박에 대한 등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피지의 선박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피지 해사안전국 존 빈센트 투니도 총 책임자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돌핀 26호 등이 단 한 차례도 피지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이들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번호가 피지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피지 당국은 거듭 등록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통상 무작위로 선박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검사를 받는 선박들은 선적을 취득한 나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세척은 피지 서류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피지가 등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북한 선박들이 허위 서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몽골과 파나마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북한 선박 4척 등이 피지로 깃발을 바꿔달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투니도 총책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보고서에 언급된 어떤 선박도 피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BOA에 밝혔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탄자니아 선적의 북한 선박들에서도 감지됩니다. BOA가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개월 사이 중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탄자니아 선적의 북한 연계 선박은 적어도 6척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콤보 국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탄자니아 깃발을 달고 있는 북한 선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already deleted almost 64 ships.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맞춰 이미 지난해에만 6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최근까지 탄자니아 선적을 달았던 사실로 볼 때 잔지바르 해사국이 이들 선박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들 선박들이 가짜 탄자니아 선적 서류를 보유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콤보 국장은 BOA에 위조된 탄자니아 선적 서류를 보유한 두 척의 선박이 이란과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 적발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콤보 국장은 이들 선박들이 북한과 연계된 증거는 없다고 말했지만 위조된 선적 서류를 지닌 선박들이 해외 항구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이 콤보 국장을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콤보 국장은 문제의 선박 6척이 여전히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내일이라도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 선적을 달았던 자국 선박이 다른 나라로 선적을 옮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술라이먼 알 자브리 트레이딩이 운영하던 이만호가 마이크로네시아 깃발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4월 이 선박이 북한 선적으로 중동 일대를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선박들은 세금 등을 아낄 목적으로 북한에 선박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 역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이 같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 선박의 유엔 회원국 등록을 막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 선박이 북한에 등록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국 관광객이 외국에 나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올렸습니다. 이 지침에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주의사항과 이슬람 불교 국가에서의 유의사항, 그리고 나라별 권고사항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침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먼저 말이나 행동으로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모욕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들이 모습이 담긴 책이나 잡지, 신문, 지폐를 손상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물이나 거리에 붙어있는 선전화나 선전구호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은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 중 억류돼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는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는 구역을 찍을 땐 두 사람의 모습이 잘리지 않고 사진 안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또 텅 빈 상점 매대같이 북한의 궁핍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그 밖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식당에서 봉사료를 남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식당 종업원이 팁을 받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말라고 지침은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식당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현재 남북 관계가 긴장된 상태라 관련 주제를 말할 때는 조심하라고 지침은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국통일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남북관계 파탄은 북한의 핵개발이 원인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파탄 책임론과 관련한 통일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 이렇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과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27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말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그런 왜곡된 주장이라든지 터무니없는 비난을 좀 삼가하고 북한이 만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명의로 지난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이미 풍비박산 난 동족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 찍고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론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3회 망향 경모제 격려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모한 핵 개발로 분단의 상처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는 또 통일부를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부라거나 무직자들의 밥통부라며 이를 해체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미 파산된 동족 대결 정책을 무조건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3일엔 당시 탄핵 소추된 박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한국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의 노림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한국 내 일부 여론을 최대한 자극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사실상 붕괴된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야당의 어떤 정권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에 북관계 틀을 짜라 뭐 그런 주문 겸 압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선핵보유 후협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겠다는 협상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서 지금 체제 생존 안정을 보장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남한의 보수 정부가 되든 진보 정부가 되든 북한 정권의 그런 스탠스를 용인하기 어려운 거죠.
조 박사는 그럼에도 북한이 이렇게 대남 여론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고립, 그리고 과거 북한 경제가 한국에 크게 의존했던 경험들을 감안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스네든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마이클이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선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대학생이던 데이비스 루이스 스네든이 실종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행 중이던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이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기자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윈난성은 탈북자가 이동하는 경로로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스네든이 한국어에 유창해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수 있고 스네든이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으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의회와 스네든 가족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마이클 리 의원 외에 오린 해츠, 뎁 피셔, 벤 세시, 마르코 루비오, 제프 플레이크,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114대 회기에도 발의돼 하원 본회의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한편 스네든 씨의 가족은 지난달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representatives in Congress. So correct. We feel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we've had more success in that sort of thing. And as I say,
스네든의 어머니 캐슬린 스네든 씨는 연방의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아들의 실종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실에 전화하면 많은 경우 이미 보좌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돕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로이 스네든 씨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으니 정책과 관점이 충분히 바뀌어서 당국자들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핵 6자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간 협상 틀로 여겨왔던 6자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6자 회담으로 돌아갈 용의가 없다며 그런 협상은 이미 다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지난 20년간 지원과 외교 위주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 pathway can only be achieved by denuclearizing.
협상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할 때만 성취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6자 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자 회담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정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Renewed our determination to work together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执行制裁是各方的义务，重启对话。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미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조셉 윤 대표는 2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셉 윤 대표는 이어 22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김홍균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나 틸러슨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세빈 대표는 6자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추도록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해 1월과 9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 된다며 병행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2월 워싱턴을 방문해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병행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왕이 부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We want to pursue in parallel track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북 대화와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오래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국의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이 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위협을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죠.
동시에 북한이 주장하는 선평화협정과 미국이 주장하는 선비핵화 입장을 병행 추진으로 절충 포장해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살리고 향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 통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출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은 협상보다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열린 4차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 차례나 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열린 수석 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올해 북한에 1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의 60% 정도는 주민들의 영양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이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총 1억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유엔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산 가운데 60%인 6,900만 달러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식량 증산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내 9개도 60개군의 여성과 어린이 65만 명에게 영양 강화 과자와 곡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 전역에 5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미량 영양소를 지원하고 6만 명의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치료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벨트 훈계르 힐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의 여성과 영유아 60만 명에게 채소와 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올해 식량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함경남도로 33만 8천여 명에 달하며 이어 평안남도 32만 4천여 명, 평양 30만 명, 평안북도 29만 명, 함경북도 27만 명, 황해남도 26만 명, 황해북도 25만 명, 강원도 16만 명, 자강도 13만 명, 량강도 8만 명 순입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서 식량 생산을 증대하는 활동도 펼칩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전국의 60개 협동농장에 종자와 농기구, 비료, 살충제 등을 지원합니다. 또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는 황해남도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사료를 지원하고 영국의 Save the Children은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온실을 지어주고 식량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농산물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일랜드 컨센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평양에서 온실을 지어주고 개인 텃밭을 지원하며 보존 농법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벨트 훈게르 힐페는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채소, 콩 생산을 지원하고 경사지 농법을 전파하며 협동 농장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는 황해북도와 강원도에서 농사 기술을 전수하고 핀란드 개발협력기구 FIDA는 평안북도,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전수하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은 양어장, 온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사업은 평안남도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져 11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평안북도 79만 명, 황해남도 73만 명, 황해북도 69만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어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량강도, 자강도 순입니다. 유엔은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이 공공 배급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곡물과 감자를 배급받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일일 배급량은 성인 1명당 300g에서 380g 사이로 일일 권장량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은 전 인구의 41%인 1,05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까지 절반 가까이 결항률을 보였던 고려항공이 정상 스케줄을 소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단둥에도 취항하기로 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월 들어 고려항공이 중국 베이징과 셴양, 블라디보스톡에 띄운 항공편은 모두 25편입니다. 중국 베이징행 노선은 예정됐던 10편을 모두 소화했고 중국 셴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각각 7에서 8편씩 운영돼 미리 약속된 스케줄을 지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BOA가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레이더 24가 제공하는 고려항공의 이달 1일부터 24일 사이 운항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승객이 있을 때만 날짜를 특정해 운영하기로 한 상하이행 항공편을 제외하면 이 기간 고려항공의 결항률은 0%였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베이징행 노선을 제외한 셴양과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대의 한 대꼴로 결항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승객 감소 현상 때문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실제로 3월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이 정상 스케줄로 운영되면서 당시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항공이 오는 28일부터 중국 단둥으로 취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고려항공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평양과 단둥행 왕복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출발은 중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 단둥에서 돌아오는 편의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거리가 짧은 관계로 비행 시간은 편도당 30분으로 안내됐습니다. 고려투어스는 기차를 통해 6시간이 걸리던 여행길이 이번 노선 개설로 훨씬 짧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에도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등에서 한시적으로 전세기를 띄운 바 있습니다. 당시 노선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단둥 노선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적기 에어차이나가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가 끝나는 오는 4월 중순부터 평양행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에어차이나의 평양행 정기편이 지난해 11월 11일 마지막 비행을 했으며 올해 3월 27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차이나는 27일부터 4월 둘째 주까지만 정기 노선을 운영한 뒤 남아있는 올해 비행편은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라고 하죠. 이 탈북민을 위한 사투리 교정 수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부터 오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아부터 해볼게요. 아, 어, 오 해보실게요. 시작!
탈북민들의 아, 발음을 듣고 강사가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따라 수강생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탈북민들의 북한 사투리 교정을 위해서 남북하나재단이 마련한 스피치 교육 현장입니다. 수업 내용은 발성과 발음, 사투리 교정과 함께 남한에서 실제로 쓰이는 표현 등 실생활 내에서의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북하나재단 김재숙 팀장입니다.
우리 북한에 탈 주민분들이 언어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스피치 교육을 개인적으로 배우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이제 아나운서 주식회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 북한에 탈 주민들을 위해서 언어, 교정, 발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해서 진행을 해오게 되었죠.
올해로 4년째 마련되고 있는 이 말하기 교육은 공지를 하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이 될 정도로 탈북민들의 관심이 높은 강좌이기도 합니다. 4년째 이 시간이 마련되고 있지만 매번 다른 교육 과정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은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먼저 했던 우리 이탈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또 새로운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고 하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짧게 한 5회 정도의 이 짧은 기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회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또 변화를 줘서 초급 중국 과정을 한 번에 모아서 예정하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북한의 말투입니다. 지난 2014년 통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탈북민들이 국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래어나 사투리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꼽았는데요. 특히 북한 사투리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은 정착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진행하는 강사 임여원 아나운서는 수업을 맡은 책임감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터민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맡게 됐고요. 저는 늘 어딜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 좀 가장 보람 있고 좀 뿌듯했던 강의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 새터민 강의를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만나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한민족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장 말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자신감이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한 주 한 주 함께하면서 정이 쌓여가면서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언어와 사투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위한 스피치 교육인 만큼 이 사투리를 고치는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표준어, 그러니까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발음이랑 억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큰 이론적인 것과 실습을 묶어서 같이 가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 오신 지 오래된 경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면서 또 1:1 코칭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탈북민들, 아직 첫 시간이긴 하지만 이 표준어를 배운다는 기대감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탈북민 김수철 씨입니다.
아, 일단 제가 이제 입국차가 9년 차인데 이제 발성과 발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교정하고자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음 정확하게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가하게 된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쯤은 가지 않겠어요?
또 다른 탈북민 육홍숙 씨 역시 이 강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발음이 많이 고쳐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북에서 배웠던 어법이 완전 다른 어법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10년 동안 내가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오늘 한 시간에 다 해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육홍숙 씨는 남한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언어 문제였다고 합니다. 북한 사투리로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언어 때문에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부하면서 너무 제가 열을 알고 있다면 둘만 오픈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 이유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을 터뜨리는 순간에 저는 그냥 조금 낮아지어야만 하는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제가 이것만큼 꼭 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언어만 아니라면 진짜로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음, 발성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외래어 등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탈북민을 위한 사투리 교정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자신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사 임혜원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라는 게 저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탈북민들, 새터민분들이 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표준어 쓰는 분들과 대화를 또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고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북한 사투리도 사투리거든요. 사투리는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job, and limited of friends. And I start working many low jobs, but always my hope, I never ever given up.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이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1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0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1도, 기천은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2도, 용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3도, 사리온 역시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도 역시 구름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 14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5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5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운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내 이슬람 반군과의 싸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최대 유대인 조직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차총회에서 화상연설로 이같이 밝히고 빛의 어둠에 그리고 희망이 절망에 이기기 위해 두 나라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성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을 뿌리뽑고 이들이 부활하지 않게 중도적인 이슬람 교도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군을 반드시 폐퇴시켜야 한다며 이들이 밝은 미래의 약속에서 어두운 과거의 재앙으로 인간성을 끌어내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인권이사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토의하기를 요구한 유엔 의제를 거부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사 사건과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관 4명은 26일 치외 법권 지역인 북한 대사관 안에 은신 중인 형광성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리지우 등 용의자 3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들 북한인을 보호하면서 조사에 불응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자들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현지 북한 대사관에 직접 들어가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27일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 15일간의 구류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은 전날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반부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나발리 대표와 수백 명이 체포된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나발리가 경찰 명령에 저항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대표는 또 불법 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미화 350달러 상당의 벌금형 처분도 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시위를 폭력 도발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들이 젊은이들을 시위에 참석하도록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전국 도시에서는 26일 러시아 기득권층에 대한 책무를 강조한 나발리 대표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관련 공직자, 뇌물 공여자가 모두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미 연방 상원의 조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 참모들과 내통했다는 유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참모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7일 눈사태가 발생해 인근 지역 남자 고등학교 7명과 교사 등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의 스키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희생자들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등산 강습회 참가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일 학생들은 전날 밤에 내린 폭설로 원래 계획했던 등산 일정이 취소되자 폭설을 헤치며 조난시 살아남는 요령을 배우던 중 눈사태를 만나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 기상당국은 눈사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